지난 12월 15일 국민일보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 기자가 어떤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현재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어느 교단입니까? 그 기자는 질문을 던지고 주로 이렇게 예상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나 또는 합동으로 대답을 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상을 깨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자님,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은 가나안 교단인 것 같습니다. 2015년에 10년마다 각 종교별 인구를 조사하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처음 종교가 없다고, 무종교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56%로 절반을 넘어서는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 조사 때 기독교인의 인구가 다른 종교를 다 초월해서 이제 1위 종교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구가 대략 900만 명 후반대였었는데요. 그 중에 약 20%에서 30%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들인데 아마 그분들의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혼자 집에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신문을 보다가 눈길을 끄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에 조사한 자료인데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무려 38%로 전체 가구 수 구성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그래도 2인 가구가 가장 많았었는데 1인 가구가 38%, 2인 가구가 23%로 바야흐로 이제 사람들이 혼자 살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여가 시간을 보내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 가는 시대가 우리나라에 도래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우리나라 사회가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되어가고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시대의 단면을 요즘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의 고백을 나눠서 죄송합니다. 저도 39살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요.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도 혼자 살면서 직장 생활하는 1인 가구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 기숙사에 들어가 보니까 4인 1실이었는데요. 저는 그게 참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 신대원 동기들과 함께 매일 방예배를 드리는데 그 작은 방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몇 배로 배가 되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또 예배 이후에 배고프잖아요. 밤에 치킨을 시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양은 모자라지만 그 동기들과 함께 먹을 때 정말 그 치킨이 참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4살인 제 딸과 주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요. 저희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투게더입니다. 이 이름 때문인지는 몰라도 딸과 함께 투게더 아이스크림 이렇게 숟가락 떠먹으면 정말 저는 그때가 가장 그 인생의 행복한 순간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물론 아이스크림의 맛도 맛있지만 사랑하는 딸과 함께 그 아이스크림을 떠먹을 때 저는 그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계획을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성령에 의해서 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입니다. 바람이 불다 또는 공기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바람, 호흡, 영을 의미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구약에서 찾아보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한 성령님은요, 그냥 그 순간에만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첫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성령님이시고요. 그리고 천지 창조 때 함께 동참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를 받으실 때도 임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 때도 참여하셨고요. 오순절에도 역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약속하신 이후에 모든 그 구원 사역을 오늘날까지도 계속하고 계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첫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잉태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셨다는 사실은요, 태초의 천지 창조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이셨던 첫째 아담을 손수 창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아담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고백하기를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세력 아래 떨어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혈통을 통해 나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씀을 기록한 마태는 그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중상모략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루머들, 그리고 그 당시에 행해졌던 그리스 로마 신하들의 등장하는 남성신과 여성인간이 성적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그 이교도들의 관념을 배척하고 또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창조에 관여하셨던 성령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로 태어나신 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주께서의 그 주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주체가 되시고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번역된 단어는 무엇무엇 앞에 무엇무엇 전에라는 전치사와 말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합해보면 문자적 의미로는 앞에서 말하는 자, 앞서 말하는 자입니다. 이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 신적 영감에 의해서 말하는 자의 의미로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이죠. 모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말씀이며 그러므로 그의 말은 사람의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된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구약의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과 아주 밀접히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초기의 생애들을 이사야, 미가, 호세아 등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의 측면에서 다루면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신학적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분의 초기 생애가 일관되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진정 그분이야말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신적 기원을 가지신 인류의 구속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의 인내와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고는 마리아가 혹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혼외 관계로 인해서 임신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녀와의 정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율법대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며 처벌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도 했지만 마리아를 향한 사랑이 깊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셉 스스로의 판단으로 그녀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심은 했지만 그녀의 부정을 드러내어서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그런 어려운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요셉 너가 오해하고 파혼을 결심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낳게 될 아기는 인간적 육신적 기원이 아니라 신적 영적 기원을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실을 말해 주었다 할지라도 요셉의 입장에서 그 주의 사자가 말한 부분을 다 믿고 그대로 행하기에는 이미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요셉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주의 천사를 통해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요셉이 아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것입니다. 주의 사자와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 모두에게 나타난 것이고요. 두 사람 모두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마리아의 고백은 바뀌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유대 상황의 정서와 율법 하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의 사자와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 선포되었던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실 때는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아람왕 르신과 또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치려고 했었던 상황이었죠. 것이죠. 그래서 유다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마치 숲의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릴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하시면서도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앞에 놓인 상황도 코로나19 팬데믹과 또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정치 불안, 전쟁과 환경 파괴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은 더욱 커지고 다양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다양한 환경과 문제 앞에서 이 대림절 넷째 주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을 회복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순종의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한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하길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나의 문제가 시급하고 내가 닥치고 있는 고난과 좌절과 절망이 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우리가 성공해서 형통함 자리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고난과 절망 자리 가운데 있든지 먼저는 그 자리에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먼저 초청하는 기도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형성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의 표징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창조이시며 또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완벽한 신뢰입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를 믿고 그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는 첫걸음이 되어야 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